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보실 부분이 5절과 6절 부분입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곱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방금 고린도전서 13장의 한 부분을 읽으셨듯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일곱 번째이지만 열다섯 가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안에서 생각해 볼 때는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악한 것 이렇게 해두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헬라말 로기조마이라는 원뜻은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고민하며 계산한다 라는 말입니다. 뭘 계산하고 뭘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사용법,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문맥 가운데서 따지고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악, 불의는 당연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고 자기의 유익만 누리겠다는 것, 내 만족, 내 계산,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본문에서는 여덟 번째, 전체 본문에서는 열다섯 번째 사랑의 방법이 13장 6절에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여기 지금 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악한 것, 불의한 것은 살인, 강도나 그런 외적인 예를 들은 게 아닙니다.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불의라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섬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전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주 묻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이 안 나올 땐 목사를 찾아와서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 자신만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나의 이 하는 선택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면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머니만을, 자기의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걸 위해 선택하려고 들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패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15가지의 사랑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15가지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교회 가운데 사용할 때 지금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항상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나 반복하면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부분에 참으며 견디고가 다시 나왔죠. 이 참고 견딘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나왔던 오래 참는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은사를 운용하는 사랑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금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로서 혹은 형제 간에 혹은 친구를 또 밑에 사람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오래 참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 거의 대다수의 부분에 뒤따르는 동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때때로 가르치고 나서 사람들이 시간이 좀 흐르면 그 말씀은 들은 적도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죠? 성경은 한 번만 참으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르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히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는 건 못할 거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운전, 운동, 이런 건 가르치면 싸움이 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과정에서 먼저 이 일들을 훈련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대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이 참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발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참으면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죠.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2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실컷 논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오래 참는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마크로 피메오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피메오라는 동사가 그 어원이 희생하다에서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 동사가 내나 지금 이 동사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실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때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내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이 내가 되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온전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무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시겠다고 한 명령은 매우 명료합니다. 말씀 앞에 너희를 산제물로 내어 놓는 예배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 말씀 앞에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매번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수차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왜 저런 인간을 나의 곁에 두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한치의 오차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왜 두셨고 왜 오래 참으며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꾸어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만 참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는 건요,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음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 입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15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건 아마 교회를 다니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배우신 거죠. 그러면 한번 다시 제가 질문을 되돌려 봅시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사랑이 마음에서 샘솟던가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44년 동안 기도해봤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거짓이나 죄악이나 더러움이나 추악함 속에 살고 있음에도 그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셔서 우리의 삶이 파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의 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15가지 사랑을 쭉 전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첫 해에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듬뿍 빠져 있었을 때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15가지의 사랑의 명령이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시절이 그때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결혼을 하는 남녀들을 볼 때마다 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망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결혼을 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발하잖아요. 당장 결혼할 때는 서로 매력에 빠져서 죽고 못 살잖아요. 뭐든지 다 감당해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아니 사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점령했던 그 상대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사귐이나 사랑이 절로 깊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다수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저절로 두어도 사랑이 성숙해져 가거나 깊어져 가는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부모, 형제와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면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결국 사랑이 식고 녹슬고 곰팡이가 피나는 걸 늘 봅니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한 사이일수록 뜨겁게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밋밋하게 사랑한 사람들은요, 밋밋하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부부들 가운데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아 하실 부부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숙해가고 깊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되도록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도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매력이 불러온 관계를 훈련과 노력으로 성숙시켜가지 않으면 부부의 사랑도 식는 수준이 아니라 변질되고 돌아서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물며 믿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목숨이라도 드릴 듯 이런 15가지의 사랑 따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도 그냥 두면 잦아듭니다. 나중에는요, 뜨겁게 했던 체험까지도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뜨거웠던 신앙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작을 통해 일구고 다듬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고 깊어간다라고 앞에서 정의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하나님은요, 불철주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죠, 내가. 그렇죠? 내가 그분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관계는 회복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내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애를 쓰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사랑이나 믿음의 관계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다시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아까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줬어. 그러면서 두 아이가 그걸 장난감을 들고 들어가니까 저희 집 3번이 그걸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 아빠도 집에 그 장난감을 사줬어.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장난감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하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당연히 시간과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풀어서 잘 설명해 놓았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의 향한 그 사랑을 시간과 물질로 보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내도록 제물이 나왔고 레위기 내도록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 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한 주간에 두 번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시간 정도 드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성경대학이나 말씀에 깊은 은혜에 젖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돌려주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저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애를 쓰거든요. 사랑하면 상대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는 게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요소가 뭡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문제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시냐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죠.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2주간에 걸쳐, 3주간에 걸쳐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분과 다시 교제를 회복할 때에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5가지를 연구하고 그 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왜 생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바빠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빠졌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하고 멸망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했어요.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했잖아요.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에서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붕괴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68시간 중에 2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지식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다 그분께서 주셨는데 2시간도 할애하지 못하는데 우리같이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무슨 다른 인생들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5가지 사랑을 쭉 살펴보다가 교만의 성경적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제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성경적 정의를 바꾸어서 겸손의 성경적 정의를 어떻게 내려보았습니까? 겸손은 실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어졌고 만나지 않으니까 관계가 소원해졌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허물어진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실제의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존재죠? 우리 지금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책,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의 삶을 살 때에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 씨뿌리는 비유 13장에서 복음 즉 말씀이라는 이 씨앗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처음에 반응이 뜨거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결실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결실하는 자만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다른 밭이 저와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논지가 복음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고 겨우 4분의 1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한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이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읽으신 대로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3절과 4절에 설명이 이미 되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한마디로 죽었다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13장 18절과 19절에 해설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본문에 깨닫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적 안다, 야다라는 동사와 헬라어에 나오는 여기 깨닫다라는 동사는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모두는 야다와 깨닫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산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순종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면요 이게 누구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택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셔서 아예 그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단지 그들이 듣고 자기의 태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는 거죠.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깨달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못하는 길가가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과 같이 되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길과 같이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저번에 한번 표현을 그렇게 한 적 있죠? 우리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다들 애를 쓰잖아요. 먹는 거는 기를 쓰고 가려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는 뭐라고 했죠? 영적 다이어트에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굉장히 음란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정신으로 여과 없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정신의 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무분별하게 보고 듣고 읽는데 정신의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에서 온다는 건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이 병드는 수준을 넘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판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기 하나님 그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파묻히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새들에게 먹히고 만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수도 없이 수집한 그 지혜들을 통해 단단해진 마음판에는 그 말씀이 절대 파고들거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사단이 마음에 떨어진 씨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 동일한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해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길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하는 정도로 하나님께 마치 꼭 무언가를 드린 양 사람들이 의시되는 걸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길가밭이 돼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또는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십일조 헌금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말씀은 지금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말씀을 깨닫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가치관이나 편견들이나 습관들이 자리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인이 만 명이 넘으면 교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겠네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한결같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주중에는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의 얼굴은 아예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방을 거절하는 거래요. 대부분 잘 사는 동네에 흔히 소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기본권들이 잘 갖추어진 동네일수록 신방 문화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가지 않아요. 홀로 동떨어져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밭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4분의 1은 길가밭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모여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수많은 단어가 적혀있지만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그대로 망해서 구원에 탈락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단하게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 13장에 씨뿌리는 비유 밑에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를 뽑아야 알곡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냥 두어라. 알곡들이 다칠까 한다. 아니요. 가라지 같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이제까지 쭉 배우신 15가지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잘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주께서 명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지체들을 섬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지혜와 능력이 없기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길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홀로 애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며 죄인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되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